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적절한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축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아침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오시는 것은 내 개인의 내면 세계 속에 영적인 혁명이 생기게 만들고 세상 전체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결심이나 의지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내 인생을 보고 한계를 느끼거나 여러 가지 고통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지 않고 결심도 그렇지 않는데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이유를 잘 파악하지도 못한 채 자꾸 영적인 실패에 직면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내면의 부패나 또는 그릇된 생각과 가치관들이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들, 미움 또는 탐심, 교만 이런 생각 등등이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삶을 실패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인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생각을 다시 고쳐 마음에 작정을 해봐도 그 작정대로 결심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비하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잡혀가실 때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무척 어이없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여준 주님께 대한 충성심이 그렇게도 못 믿으셨습니까? 나는 죽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결심을 밝힙니다. 근데 그의 결심이나 호언장담과는 달리 보기 좋게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의 그 장담이나 고백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도 자신에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이었고 간절했고 소원했고 확신했는데 그리 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결심과 의지가 빈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본래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여서 언제든지 이 삶의 추, 생각의 추가 악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무리 내가 결심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석에 끌리듯이 악한 방향으로 삶의 추가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실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40일간 황홀경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들이 온전히 바뀌어지거나 속사람이 거듭나지거나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거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심령들이 가득 채워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부터 그를 빈약한 인간성에서부터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결심하고 장담하고 큰 소리치고 절대 자신도 그렇게 절대 그런 일이 자기의 생애에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는데 성령의 강림에 힘입고 은혜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 이후로 그 자신에게 인간의 미약함은 있어서나 영적인 변질은 생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는가? 의지와 결심과 또는 평소에 갈고 닦았던 인격의 연마나 이런 것들로 도저히 지켜되지 않는 신앙의 순수함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떤 것으로도 가능치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오시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가라는 점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으셨던 사도행전 말씀의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루어졌던 베드로와 군중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서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새롭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라고 각기 다르게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 분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결론은 거의가 다 자기 경험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났던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다 생각했고 불의에 저항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세례요한 같다고 생각했고 각자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 모습의 일면을 보고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큰 질병 가운데 고침받는 것이 계기가 돼 믿음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마도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갈등과 방황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상담가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인 변화의 경험을 크게 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사회적 혁명을 일으켜주시는 그런 분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경험한 예수님을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제자들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생각이 정돈되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성령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가 되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도 생깁니다. 다시 정치적인 관심사로 생각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사람들인데 오순절날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한 가지 마음으로 한 가지 생각으로 예수님께 대한 생각이 통일되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한 가지 신앙으로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의 통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이고 보편적인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지 않는데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는 것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신앙화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념과 신앙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될 신앙으로 변화가는 과정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본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바울이 가르쳐 주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원 얻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얻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고 공작하셔 나를 변화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지 인간 본성으로 어떤 지적인 탐구의 결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납득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자기 삶의 전부로 기도로 만드시는 역사를 성령께 주시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무것도 가능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신앙을 지키고 부족한 것이 허물이 너무나 많지만 이만큼의 신앙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내 사상을 건전케 하시고 내 삶의 모든 호흡과 주관하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는 결코 오류를 행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가능하고 이 바른 믿음 때문에 바른 구원도 이루어지게 되고 이 바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바른 믿음 때문에 우리 삶의 종점에 천국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바른 믿음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역사하심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모였던 군중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7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 동조하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시류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내버리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과 마음이 뭉쳐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심각한 죄악이라는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마땅히 죽을 사람이 죽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에게 억울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끄러운 세상에 저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조용해지면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그가 우리의 주님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고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한 방을 맞고는 모두가 함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호소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란 개인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허물이 많을 수 있고 한 사람의 공인으로서의 잘못도 그것도 역시 큰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공적인 책임에서의 실패를 내 개인적인 죄로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열심히 여러 사람들의 잘못 거부를 지적해주는 일에는 익숙하고 역량이 있어 보이고 비판적인 능력이 뛰어난데 자신을 향해서는 그렇지 못하여 제 눈에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한다는 주님의 지적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잘못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심각한 죄로 생각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데 이르게 되지는 잘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왔던 내 삶의 아성이 이런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끝까지 함구해야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나도 잘못 있는 사람이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좀 나은 편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내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거나 회개의 제목으로 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자기 성찰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성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종교를 할 수가 없는 건 미신이죠.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성찰로 출발하지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게 발견된 그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없어서 그것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인간 본성의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신다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 본성 자체를 변화되게 해서 항상 이 악한 쪽으로 추가 기울어지던 인생을 하나님 쪽으로 추가 기울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성령 안에서 해결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 죄에서 깨끗하심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본성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삶의 주가 항상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깊은 회개를 불러오게 만들고 용서와 감격을 경험하게 만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기 회개는 자기의 죄성에 대한 깊은 발견과 회개는 자기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꾸 내 인생의 앞날에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벌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진지한 자기 성찰이 없고 깊은 회개가 없고 돌이킴에 대한 결심이 없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불길한 자기 전망을 하고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리고는 죄의 짐이라고 그럽니다. 무거운 죄의 짐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그 모든 짐에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시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강물이 언데 흘러 넘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강물을 그 많은 사람이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우리가 성결케 되자는 겁니다.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일에 하나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반복합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 내일의 희망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 모두 성결케 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이죠. 그런데 회개를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게 만들고 고백하고 회개하기에 담대하게 만들고 그 용서를 확신하게 만들고 새 피조물된 기쁨을 누리시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모든 역사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는데 어찌할 거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의 값을, 죄의 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된다고 새로운 차원의 희망의 삶을 예고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자기 성찰과 그 죄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는 담대한 결심들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새 피조물된 은혜를 경험하심으로 내일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래야 내일 너희 가운데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성령 받은 사람 나타난 변화가 42절 말씀입니다. 저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말씀은 서로 교제하며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지 않아요. 아담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보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같이 살게 하신 이 공존하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공존의 기본적인 속성은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어 나가는 것은 격이 없는 소통이죠. 오늘도 우리는 많은 관계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오죽하면 현대인을 가르쳐서 호모 컨넥티쿠스라고 하겠습니까? 수많은 접속과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일들에 시달리다가 보면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건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혼자 조용히 하는 신앙생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상적인 생각일 뿐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일하고 더불어 교제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받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신앙은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서로 교제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교제의 근본은 용납과 사랑에 있습니다. 용납과 사랑이 없는 곳에 어떤 무슨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 제일 중요한 지도자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를 처음 설립하신 분들이 스데반 순교 직후에 생겼던 예루살렘에서의 대박해 사건 때 견디지 못하고 피난 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든 설립자들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대박해 사건 때 믿는 사람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쫓아냈던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그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담대하게 그 사울을 자기들을 조국과 고향으로부터 추방되게 만들고 이 험악한 곳에 와서 소망 없는 삶을 만들게 했던 그 장본인, 가해자 장본인,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인생의 손실을 주었던 그 장본인 사울을 자기들이 스승으로 모십니다. 이것이 용납이죠. 그 사랑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게 됩니다. 용납과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알고 지내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동역자들로 함께 천국길을 걸어갈 믿음의 동지로 삼는 일은 용납과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시고 공동체를 서로 결속하게 하셔서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그 증거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역사들입니다. 왜 성령 받으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가? 왜 새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깊이 회개하고 내일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결속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새 차원의 삶을 영향 있게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고마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혁명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덧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즐겁게 맞이하시고 오늘도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새로운 삶의 역사가 진행되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